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본능적으로 먹고 자고 입는 그런 문제만 기본적으로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깊고 다양한 그 소원과 바람은 정말 어떤 동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높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상적이기까지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만일 소원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다 이러면 살맛이 날까요? 안 나겠죠. 여러분은 현재 지금 게인스빌에서 살고 계시면서 어떤 소원과 또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경연 대회든지 이제 참가자가 이제 거기서 경합을 벌리게 되면 이제 등수를 매겨서 그 높은 등수의 사람들을 추리죠. 그 참여자들이 경연대회에 참여하면서 나는 뭐 상 안 받아도 돼, 난 등수에 안 들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냥 참가의 의미를 두고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갈고 닦은 실력을 정말 높은 등수에서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위권에 안에 들면 그럼 상을 주죠. 제 사촌동생이 작년에 그 마스터 셰프라는 그 요리 프로그램 아십니까? 거기에 나가서 탑5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시는군요. 저희 집안에 그런 피가 흐르리라고 전혀 상상을 안 하셨는 모양이죠. 근데 이 우리 동생이 어떤 상을 받았냐 하면 1등에서 5등까지 한 그 수상자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한 시즌 동안에 주말에만 그 목동에 이제 그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장소와 모든 조건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섯 명이 주말이면 이제 거기 가서 요리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자기들의 요리 실력을 발휘하고 맛보게 하면서 또 동시에 수익도 올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수익은 별로 오르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을 받으면 어떨까요? 물론 뭐 상금과 트로피 받으면 좋겠죠. 근데 이런 상을 받으면 자기의 은사의 그 영역을 더 개발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구체적인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여기서 더 내가 조금 더 개발하고 조금 더 앞서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그렇게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그 본인의 그 바람과 소원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힘을 얻게 한다라는 얘기죠. 사람에게는 동기부여가 없으면 살아가는데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어떤 필요와 성취에 대해서는 바른 동기부여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정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하심으로써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기부여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죠. 문제는 우리가 삶의 그 모든 걸쳐있는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직장인으로서 또는 뭐 가정주부로서 또는 부모로서 모든 영역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바른 동기부여를 받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유혹과 어떤 타락한 욕망의 힘에 붙들려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성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내용이 되어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 그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두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 가지는 광야의 그런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 그리고 또 어찌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는 그런 열정과 태도, 그것을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을 향한 동기부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을 잡으려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는 삶을 산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어찌하여서든지 부활에 이르려는 그런 열정과 태도를 구축하면서 나는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거 지금 현재의 삶을 살게 하는 동기부여의 힘이 되는 것은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삶을 그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계속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켜 드립니다.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메마른 광야를 거쳐서 힘들고 척박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전체적인 여정의 그림을 머리에 한번 잘 그려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애굽을 탈출한 목적, 즉 애굽의 옛 삶을 탈출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그 어렵고 힘든 땅인 광야로 들어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이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애굽 땅을 탈출하는 것이고 옛삶을 벗어나는 것이고 또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원히 산다라는 그러한 그 올무가 광야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 목적으로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큰 동기부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의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상이라는 것은 기업으로도 표현하고 유업으로도 표현하고 또 선물 또는 소유 또는 상속,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내가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셨죠? 자, 비유하자면 이것이죠. 믿기 전에 사람은 애굽에 머물면서 거기서 화려하고 복된 것을 찾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뭐 애굽 외에는 다른 곳을 상상할 필요도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애굽의 옛 삶을 떠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성도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이죠. 그 땅에는 내가 애굽에서는 기대하지도 못했던 영적인 풍성한 소유와 또 가치가, 거기에 가득한 그런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성도는 옛 삶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보다 더 선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광야의 어려움과 척박함을 이기게 하는 그런 방식을 잘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척박하고 어려운 땅에서 이겨나가게 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 방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답이죠. 이것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곳을 기업으로, 선물로 받아 향유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고 유일한 길이고 행복의 길입니다. 가나안은 나의 개인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종교적인 그런 방식과 신념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방식을 잘 터득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 때 어떠한 상을 받을 것인가, 어떠한 부름의 상이 있는 것인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복스럽게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누린 최상의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 광야를 통해서 얻으셨던 영광스러운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답하실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1, 2, 3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딱 이렇게 선포해놓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선물로 상으로 받으신 분이다. 그 상의 내용은 무엇이냐?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라고 말하고서는 그냥 끄쳐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름다운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까지 그분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고 어떠한 목적을 가졌고 무엇을 이해하셨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름의 속성과 특징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1장 4절 이하로 10장까지 쭉 설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장황하지만 굉장히 선명하게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본을 따랐던, 믿음의 본을 따랐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12장에서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그분이 얻은 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왜 하늘을 떠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광야 같은 인생을 몸소 사셔야 했는지, 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셨다 이것이죠. 순종의 삶을 살다 보니까 십자가라는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르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니까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이 모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인생을 정말 완벽하고 훌륭하게 평가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상으로 영원히 소유할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내용은 굉장히 생소합니까? 말은 안 어렵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얻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사시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목적 없이 동기부여 없이 그냥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고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어떤 삶, 당신의 인생, 당신의 영원한 여정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무언가를 얻고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를 배우며 따르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와 같이 비할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이 담긴 상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고 복된 그 축복의 창고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비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고 그 모든 근원에 만족이 되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도 나는 예수 믿는 자체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된 것만으로도 축복이고 나는 그것으로 다 만족한다. 하나님께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 나의 삶에 대한 보상 없어도 좋고 나는 지금 투신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냥 즐겁고 그리고 섬기고 돕고 달려가기만 할 뿐이다. 그런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과 바울보다도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분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제동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상 더 거룩해질 필요가 있을까요? 바울 이상 더 온전한 삶을 살려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동기부여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10년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소진되고 번아웃 됩니다. 소진되고 번아웃 되는 것이 자신을 향해서 나쁜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워져요. 못마땅해지는 것이 많아지고 못마땅한 것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까칠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상황을 더 조종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아니면 아예 끊자 자신을 공동체와 사람들로부터 자꾸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한 동기부여 없이 그것의 힘을 얻지 못하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간은 동기부여를 받고 살면서 자신이 지나면서 행해온 어떤 행실이나 어떤 과정에 대해서 보상을 꿈꾸며 살아가도록 애당초 지어진 존재라고 서두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시고 자녀 삼으신 성도 모두가 당신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때 영원한 복지 세상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만족과 행복이 담겨있는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의도와 마음을 이해해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궁극적으로 어떤 부름의 상을 향해야 될지 아직도 막연하고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구름 뜬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나의 현실과 동떨어진 축복의 세계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부름의 상을 좀 말해주세요. 너무 성급하죠? 상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이 지나가야 주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부름의 상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을 예측하고 그 내용이 뭔지도 다 알아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수준에서 내가 원하는 이 정도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런 수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때로는 긴 또는 어떤 일정 과정에서의 그 끝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받는 것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 안에서 부름의 상을 따라서 산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부르심의 현장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죠? 우리 모두 다는 어떤 여러 자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죠. 자, 우리 모두는 지금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신다면 이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부름의 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의 현장을 인정하지 못하면 부름의 상이라는 인식 자체가 희미해지고 거기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엄마가 됐습니다. 또는 아기를 낳고 아빠가 됐습니다. 자, 그 아빠, 엄마가 됐기 때문에 난 엄마, 아빠로서 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기를 열심히 기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임은 인정하지를 않고 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대하고 또 바랄 수 있는 그런 보상, 그것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엄마의 자리로 아빠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자녀를 미숙하지만 이렇게 길렀는데 주님, 제가 이 아이를 기른 그 보상은 무엇입니까? 부름의 상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점 더 풍성하고 점점 더 만족스러운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지 않고 설 수 있는 자리는 신자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직분이나 어떤 타이틀에 맞춘 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장이 됐다, 또는 뭐 내가 연구자이다, 또는 내가 비즈니스 하는 오너이다 하는 그런 모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그런 인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발견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체험적인 말을 어떻게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한 주 내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최근에 이 목사님 목양실 방을 이제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개조하던 중에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사두었던 것 같아요. 그 쓰지 않은 다양한 초가 담긴 양초가 담긴 그 박스가 한 박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홀에서 정말 하나씩 태워보는 게 이제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근데 이 타는 초를 바라보다가 제가 하게 된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좀 나눔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우리 교회 이제 음식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그런 잡내가 많이 이제 남죠. 근데 양초를 한 박스나 발견했다. 이건 정말 큰 선물이죠. 냄새 제거를 위해서는 정말 안성맞춤 아닙니까? 양키 스캔들이 제일 좋더군요. 제가 거기 판촉하러 나온 건 아닙니다. 참고로. 초는 냄새를 없애는데 아주 효능이 좋습니다. 그렇죠. 켜보신 분 아시죠? 고체 초에 박혀있는 그 심지에다가 불을 딱 붙이면은 그 작은 불꽃 하나가 그 초에 어떤 향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그 건물 안에 그 잡내를 그 초의 향내로 바꿔줍니다. 싹 바꿔줍니다. 저는 그렇게 효험이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심지도 중요하지만 고체초가 상당히 또 중요하죠. 그죠? 그 고체초에는 각종 향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죠. 또 심지가 가진 역량만큼만 잘 탈 수 있도록 조금 조금씩 이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고체초가 참 중요합니다. 심지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초가 없는 그런 심지만 달랑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다 불을 붙였습니다. 그럼 순식간에 확 타버리겠죠. 한 10초도 안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 심지가 타오르면서 무슨 향을 내겠습니까? 그렇죠? 고체 초 안에 잘 박혀있는 이 심지는 하나님 나라에 잘 뿌리내리고 박혀있는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성도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아서 옛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깊은 곳에 박혀있는 그런 심지와 같은 성도입니다. 좋은 향과 연료를 함유하고 있는 초처럼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자신이 탈 수 있는 만큼 오버하지도 말고 덜 타지도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그 자신을 태우게 되면 그러면 자원은 저절로 공급됩니다. 지속적으로 공급됩니다. 초로부터. 적당한 자원을 공급받고 타면서 결국에는 나의 그 성도의 삶의 결과 정말 하나님 나라의 향기와 그 빛을 바라게 되고 채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무리하게 이 향과 연료를 공급하시지 않습니다. 또는 덜 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격의 폭과 역량에 딱 맞추어서 그만큼 탈 수 있는 만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심지가 타고 나서 향기가 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빛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러면 단지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게 된 것은 초 하나가 타면 정말 큰 저 교회 홀 큰 실내 공간이라도 그 초의 향기로 채우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초는 어디에서 쓸모가 있을까요? 냄새나는 공간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괴로운 냄새가 없는 공간에서는 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니까 초의 존재는 귀한 것이죠. 이 초의 부름의 상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심지를 잘 태워가면서 심지의 향기가 아닙니다. 초에 잠긴 향기로 가득 찬 공간을 얻는 것이 이 초의 상이죠. 하나님은 성도를 심지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와 축복을 성도를 통해서 전달하시고 세상에 채우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자기 본분을 잘 성취했다라는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잘했다는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다음 단계로의 삶을 향해서 굉장한 격려와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냄새를 없애려고 사용하는 초는 향기를 내게 하기 위해서이지 결코 우리 교회 공간을 밝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촛불보다 훨씬 더 밝은 형광등이 있거든요. 형광등이 있는데 촛불이 타면서 나는 왜 이렇게 밝지 못할까? 하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이죠.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 있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촛불은 잘 타고 있는데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타고 있는지를 모르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이렇게 불행해지는 경우 없습니까? 촛불이 생각하기를 왜 난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타고 있나 태우고 있는데 내 자신을 왜 더 밝아지지 않을까? 더 밝아지지 않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 불행해집니다. 많은 사역자, 직분자, 성도님들이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의 목적은 교회를 변화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잘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의 목적은 우리 이 교회를 잘하게 하고 성화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아시죠? 매우 미성숙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정말로 진심으로 목회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진심으로 진리를 전해서 그 진리의 힘으로 양육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분들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나는 심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자라게 하는 이, 즉 변화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사역이시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본질적으로 변화해야 하고 성숙해져야 한다고 생각되면 그 일은 성도의 직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자리, 내 부름의 자리에서 심을 것을 잘 심고 있는지, 물을 줘야 할 것을 잘 주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가 못한다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자책하고 불행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오랫동안 사귐을 가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변화가 더딜까,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뭐 일단 자기는 건너뛰고 왜 저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요? 그건 하나님 몫이니까. 나는 그를 위해서 뭘 해주면 됩니까? 심을 거 심고 물을 주면 물 줄 거 물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일과 또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 사이에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자유함과 평강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 하면서 자꾸 올무에 걸리거든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만큼 뭔가 뚜렷한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아니, 나는 별거 없나 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 아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심고 물주는 일을 충실히 하면 초의 향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큰 공간이라도 잘 채워지듯이 분명히 자라게 되고 변화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좌지우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의 일만큼 심고 물주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은 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만 하면 됩니다. 어느 날 젊은 화가가 유명한 노 화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림으로 제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자기가 그림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한동안 이 그림을 살핀 노 화가가 이제 되묻습니다. 자네 이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 만에 그렸는가? 아, 부끄럽지만 꼬박 사흘이 걸렸습니다. 다른 그림도 대개 한 사나흘 걸리는데 근데 제 그림 한 장 파는 데는 2년, 3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랬더니 노 화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 그러지 말고 그림 한 폭에 2년, 3년 공을 들여보게. 그러면 그 그림 이틀, 사흘 만에 꼭 팔릴 걸세. 우리가 부름의 상을 향해 나갈 때 사흘을 일하고 그리고 상을 기대하면서 2년, 3년을 보낼 것이 나은지, 아니면 심고 물주는 일을 내 역량만큼 2년, 3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수일 내에 기대하는 것이 나은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어떤 게 나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합니다. 2년, 3년 열심히 심고 물주고 게을리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기대하자고 그렇게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여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중고등부 학생들 성인 예배 시간과 맞춰서 동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애써서 준비해 주는 거 다 심고 물주는 일입니다. 또 싱크홀 액티비티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이제 좀 크랙이 가고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그거, 그것도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잘 이제 프로세스 중에 있으니까 내년 중으로 안 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끝나면 벌써 우리 수년 전에 정말 이야기 나온 모두 다가 또 그 필요를 절감하고 있는 교육관 건축 착수해야죠. 단계마다 하나씩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2, 3년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토론하시는 것처럼 교회 운영의 시스템이나 또는 목장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제는 좀 더 구심점을 가지고 함께 좀 으쌰으쌰 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좀 심고 물 주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애쓰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면서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그 일에 대한 부름의 상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금도 그렇습니다. 헌금은 원래 자기 힘이 부치게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헌금의 방식이죠. 저는 제가 제 헌금 생활을 제가 잠깐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항상 힘이 부치도록 헌금을 합니다. 월급의 양에 비해서 이 정도는 정말 좀 많다 싶을 정도로 합니다. 제가 아들을 양육 이제 공부시키면서 생활비로 보내주는 그 돈의 절반 이상을 저는 헌금을 합니다. 시처와 같이 잘 맞추어서 이제 그 헌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헌금 생활을 할 때, 아, 하나님이 내게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헌금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헌금을 드리고 난 후에 항상 어떤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어떤 영혼의 만족과 그리고 어떤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또 참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헌금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오니까 물론 습관처럼 하게 되는 그런 뭐 다성도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체크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써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을 생각하고 한다면 그러면 헌금이 내게 드려진 정도가 자기에게 정말로 더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졌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꼭 뭐 내가 1,000불을 했더니 뭐 2,000불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우리가 이런 계산은 하지 마시죠. 물론 그렇게도 채워주십니다. 저는 헌금 생활하면서 헌금 때문에 제 생활이 피폐해지고 부족하고 쪼들린다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처도 분명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떼어서 그냥 조금 떼어서 내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드리면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부름의 상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드림과 나눔의 풍성한 삶은 그 자체가 축복의 삶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이고 내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횡으로는 나의 이웃들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 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일한 대로입니다. 비단 오늘 본문과 고린도전서 3장의 본문에서만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비슷한 맥락으로 로마서 14장 등등에서 이런 상에 대한 언급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제가 두 군데를 좀 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메모라도 해두셨다가 집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한 군데만 이 말씀이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물질에 대해서나 우리가 가진 은사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원리는 항상 나오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자, 많이 맡겼으면 많이 요구하신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서도 행하지 않았으면 많이 맡는답니다. 우리가 서로 이제 하고 싶지 않은 말 중에 하나죠. 그죠? 알지 못하고, 그죠?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또 적게 맞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잡아떼야죠. 주님 전 몰랐는데요. 이렇게. 주님이 애교스럽게 봐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의 원리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를 보시는 것이고, 우리의 섬김을 보시는 것이고, 우리의 드림을 보시는 것이고, 우리의 나눔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2장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금까지 저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훈련을 받았고, 또 그게 심취해서 정말 개혁주의가 이루어놓은 많은 교리와 그 구원에 대한 그 진리의 체계화에 대해서 정말 감탄했고, 그리고 그것에 저는 오늘 제가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덕에 제가 서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구원론에서 이러한 상급에 관한 성경의 맥을 많이 놓쳐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짜여진 개혁주의 신학의 이 구절들을 끌어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잘 맞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상급에 대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해석을 많이 부정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들으십시오. 그러나 저는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이고 풍성하게 이해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어떤 과정과 어떤 성취에 대해서 분명하게 갚아주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저는 성경에서 분명히 발견했고 설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부분은 익사이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진리를 함께 앞으로 더 깊이 풍성하게 파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이라든지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든지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마지막으로 설교를 맺으면서 부름의 상에 대한 성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설교 맺겠습니다. 부름의 상의 기본적인 성격은 이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적에 맞게 애쓰고 헌신한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매개물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건강도 될 수 있고 또는 물질도 될 수 있고 또는 성공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상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고 칭찬하신다는 것에 더 큰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일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원을 많이 구하고 많이 얻어서 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필요한 하나님의 자원은 부름의 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물, 이런 생에 필요했던 그런 필수품들이 부름의 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부름의 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이고 필수품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즉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었지 상은 아니죠. 자원을 구하고 얻어서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자꾸 지혜를 구하시고 체력을 구하시고 맑은 정신을 구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비즈니스를 하시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자녀 양육하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원을 많이 많이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많이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염치 없어서 더 구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또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풍족하게 그 자원을 넘치도록 부어주실까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정말 내가 잘 사용하면서 나아갔을 때 어떤 과정의 종점에서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그런 종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종점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이 그냥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질 때는 별거 아닌데요.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도할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은 맥락에서 이 부름의 상 안에는 칭찬과 인정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 나의 행함에 대한 기쁨과 자랑이 채워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은 우리가 이미 익히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나의 행함에 대한 기쁨과 자랑도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절친이고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자랑하고 이런 사람 정말 많지 않습니다. 나를 기뻐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가 그것 때문에 행복해졌으니까 나를 자랑스러운 존재로 만들려고 조종해가는 그런 인간의 교묘한 현실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정말 순수하게 나의 행함과 나의 섬김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칭찬과 인정, 기쁨과 자랑으로 채워진 그 상,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과정마다 나의 행실과 나의 섬김과 나의 봉사를 통해서 나아갈 때 그 풍성한 상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고 그리고 채워서 넘쳐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받는 이러한 부름의 상을 풍성하게 수여받는 기쁨과 자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